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결정과 관련 미 동부 시각으로 24일 오후 8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공식 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미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직무를 마무리할지를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 서한으로 재선 도전 포기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지만 남은 임기 대통령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당과 국가의 가장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곧이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킴벌리 치틀 미 비밀경호국 USSS 국장이 23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관련 성명을 통해 후임자가 곧 지명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USSS 국장은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여사와 함께 치틀 국장의 수십 년 공직 활동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치틀 국장은 전날 하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에 관해 작전 실패였다면서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치틀 국장은 4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중대한 작전 실패였다고 밝히고 우리 기관의 어떤 과실이라도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12명, 민주당 2명 등 의원 15명이 치틀 국장의 사퇴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치틀 국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청문회 현장에서 맞섰습니다. 현재로서는 내가 비밀경호국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청문회에서 밝힌 치틀 국장은 7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치틀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해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난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총격범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어떻게 총을 가지고 건물 옥상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유세 전에 언제 그 장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치틀 국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측이 선거 경호인력 추가 요청을 USSS가 수차례 거절했다고 공화당의 짐 조던 의원 등이 주장하자 치틀 국장은 당시 경호인력이 충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요원이 총 몇 명 배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청문회 직후 제임스 코모 감독위원장과 제이미 레스킨 민주당 간사를 포함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공동서한을 내고 치틀 국장의 사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오늘 치틀 국장은 엄청난 작전 실패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고 비밀경호국이 교훈을 얻어 실수와 실패를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안심을 미국민들에게 주는 데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치틀 국장은 지난 1995년부터 USSS에 근무해왔습니다. 9.11 테러 당시 백악관에 비상벨이 울리자 딕 체니 부통령의 대피 작전에 관여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경호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2년 9월 제27대 USSS 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석방을 위한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총리는 22일 워싱턴 DC에서 인질 가족들과 간담회에서 협상을 위한 조건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좋은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비롯한 현안 논의를 위해 23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쿨레바 장관이 방중 기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러시아의 침략 중단과 안정적이고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캐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절반 이상이 성인 자녀와 손주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 응답자 3명 중 1명이 내 노후를 걱정한다는 캐나다 왕립은행 보고서 소식 들어보시겠습니까? 55살 이상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녀나 자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앞으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대비하라는 조언이 붙었습니다. 캐나다 왕립은행 조사 보고서 내용을 전하는 캐나다의 여러 매체에 따르면 왕립은행의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10명 중 2명이 최소 1명의 성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10명 중 3명은 손주들에게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음식과 옷을 사는 비용으로 또 손주들을 위한 교육비로 보탰다는데요. 절반 이상이 그런 돈을 매달 주고 있으며 절반 정도는 그런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 본인의 저축을 줄이거나 포기하고 있었고요. 10명 중 3명은 그래서 노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주는 돈을 흔히 쌈짓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캐나다 조부모들의 지원 규모는 캐나다 돈으로 1년에 평균 약 6,500달러, 미화로 4,700달러였습니다. 캐나다 왕립은행 관계자는 30-40%의 응답자가 자녀와 손주에게 주는 돈이 얼마나 됐는지 모른다고 말한 점을 우려하면서 부모나 조부모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고 윗사람의 지원이 필수처럼 된 것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노후를 위한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또 노후 준비를 희생을 하면서도 준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자주 가져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1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7월 24일 수요일,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황해도와 강원도, 함흥 지역의 비는 점차 그치고요. 목요일까지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개성과 사리원, 신계, 함경 북도, 양강도, 평암남북도, 자강도 일부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25일에는 황해도와 강원도 평강 지역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고돼 있습니다. 북한 지역의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입니다. 낮 최고는 삼전은 22도까지만 오르겠고 함흥은 33도입니다. 평양과 중강의 낮 최고가 30도고요. 개성은 29도, 신의주 28도입니다. 함흥은 33도로 가장 높겠고요. 원산은 32도, 청진 29도, 희산은 27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 비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 2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여당격인 파타가 분열을 끝내고 단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베이징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또 미국 국적을 가진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케냐에서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전국 혼란이 격화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팔레스타인 정파들이 분열을 끝내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하마스와 파타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정파들이 분열을 종식하고 민족 단결을 강화하기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합의했습니다. 14개 팔레스타인 정파는 21일부터 중국 정부가 중재한 대화에 참여했는데요. 행사 마지막 날인 23일 그 같은 내용을 담은 이 베이징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네. 자, 하마스와 파타. 이번 베이징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아부 마르주크 씨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또 다른 대표들을 만난 후에 우리는 오늘 민족 단결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고 이 여정을 마무리하는 길이 민족 단결이라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또 우리는 민족 단결에 전념하고 이를 촉구한다고 말했고요. 한편 마무드 알룰 파타 부위원장은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대한 중국의 끝없는 지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중재를 이번 합의를 중국 정부가 중재를 했는데 네. 중국 정부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왕이 부장은 서명식이 끝나고 난 후에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에 대해서 임시 민족 화해 정부를 꾸리는 데 합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또 화해란 팔레스타인 정파들 내부 문제지만 동시에 국제 공동체의 지지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서로 나눠져 있던 파타와 하마스가 이제 통합된 임시정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후산 바드란 씨는 민족 통합 정부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들의 문제를 관리하고 재건을 감독하며 선거 여건을 준비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는 지난해 가자 전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하마스가 촉구하고 또 제안했던 입장입니다.
네, 자, 파타와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을 두고 아주 오랫동안 경쟁했죠.
예, 두 조직이 모두 정당이자 정치 세력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난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가 크게 이겼었습니다. 이후 두 조직 사이에는 유혈 충돌이 벌어졌고요. 이후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파타를 몰아냈는데요. 이때부터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파타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부분적인 행정권을 가진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전에도 하마스와 파타 사이에 이 화해를 위한 대화는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화해 시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네.
예, 특히 지난 2011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합의가 있었는데요. 역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에 중재한 이 합의도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네. AP통신이 지적했습니다.
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번 합의가 나왔습니다.
네,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9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고 이 파타의 근거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폭력 사태가 급증하자 이 하마스와 파타가 화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예, 앞서 하마스는 전쟁 전에 했던 것처럼 가자를 통치하기를 원치 않고 예, 팔레스타인 여러 정파들의 합의로 총선으로 가는 길을 준비할 전문 관료 정부를 만들자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을 그러니까 자신들을 중재자로 하려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미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 왕이 부장은 이번 화해 협상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휴전 또 팔레스타인 자치 진흥과 유엔에서의 완전한 승인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최근에 중동에서도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영내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역사적인 화해를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베이징 선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합의를 즉각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은 하마스 통치가 무너질 거라면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 전쟁을 유발한 하마스를 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미국 국적의 기자가 또 러시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카잔 법원에서 자유 유럽 방송 기자인 알수 크루마쉐바 씨가 지난 19일 징역 6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예, 크루마쉐바 기자는 러시아와 미국 국적을 모두 가졌는데요. 군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예, 이 타타르스탄 법원은 그가 보안이 중간 수준인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명령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자유 유럽 방송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제방송 기관입니다.
네, 자 크루마쉐바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잘못했다는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개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범죄하는 법에 따라서 러시아 군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네, 이 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며칠 뒤에 채택됐는데요. 국내외에서 크렘린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을 형사 범죄에 연루시켜서 교도소로 보내는 데 사용됐습니다.
네.
앞서 크루마쉐바 기자는 지난해 6월 미국 여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을 압수당한 후에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이 혐의가 군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로 변경됐습니다.
네. 자, 지난주 크루마쉐바 기자가 법원 선고를 받았던 날 19일이죠. 이날 다른 미국 기자도 러시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죠.
네, 맞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으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같은 날에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앞서 러시아 검찰은 미국 중앙정보국 명령에 따라서 군 장비를 만들고 또 수리하는 공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이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기소했는데요.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냉전이 끝난 뒤에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첫 서방 언론인입니다.
네. 자, 두 기자가 러시아 법원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먼저 게르시코비치 기자에 대해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는 지난주에 러시아가 사람을 협상 수단으로 다룬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9일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폴 윌런 씨, 또 여타 미국인이 러시아나 다른 곳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말 그대로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폴 윌런 씨는 2018년 러시아에서 역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후에 16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예. 자, 크루마쉐바 기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이 23일 성명을 내고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 성명은 크루마쉐바 기자가 진실과 객관적인 보도에 타협하지 않고 헌신하는 원칙적인 기자라면서 그의 수감이 러시아 언론에 있어서 슬픈 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크루마쉐바 기자가 부당하게 구금됐는지에 대한 국무부의 심의에 대해서 언급하길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의 표적으로 삼은 크루마쉐바 기자가 헌신적인 언론인이라면서 그를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자,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케냐에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군요.
네, 23일에도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네.
예, 케냐에서는 지금 6주째 부정부패와 정부의 잘못된 통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극심한 전국 혼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케냐에서 처음 시위가 일어났던 게 그 케냐 정부가 추진한 증세 법안 때문이었죠.
예, 맞습니다. 케냐 정부는 과도한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서 27억 달러 규모의 세금 추가 인상 법안을 추진했는데요.
네.
예, 그러자 젊은 층이 중심이 돼서 이 나이로비를 비롯한 곳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요. 급기야 지난달 25일에는 이 해당 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의사당을 습격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네, 그 법안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네, 당시 케냐 의원들은 시위대가 의사당을 습격하는 이 혼란 속에서도 표결을 진행해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예, 그에 따라서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14일 안에 서명하면 발효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루토 대통령은 다음 날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들었다면서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철회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러면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위대는 지금 법안 철회뿐만 아니라 루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위대는 특히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까?
네, 케냐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에 처음 시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사람이 최소한 50명,
네.
예, 그리고 다친 사람은 410명이 넘습니다.
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는데요. 현재 경찰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체포한 사람들의 수를 공개하던 걸 중단했습니다. 케냐 경찰은 또 시위대 속에 범죄 조직이 침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케냐에서 친정부 시위대, 반정부 시위대 간의 충돌도 벌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지난 6월 18일 시위가 처음 시작된 이래 수도 나이로비에는 23일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네.
예, 이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행진했는데요. 호루라기 또 플라스틱 뿔로 소리를 내면서 우리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케냐의 전국 혼란이 지금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자 루토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시위 초반에 루토 대통령은 법안 철회와 함께 내각 대부분을 해임했는데요. 하지만 19일에 공개된 새 강요 명단에는 전직 관리들이 많이 기용됐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또 21일에는 전보다 더 단호한 어조로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이 무정부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는 자들을 단호하게 다루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케냐가 아프리카에서는 최초로 처음으로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 된 것이 그게 오래전 일이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아프리카 지도자로서는 약 15년 만에 루토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네.
예, 당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케냐를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고요. 의회가 반대하지 않아서 지난달 24일에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 됐습니다.
네.
예, 주요 비나토 동맹으로 지정되면 나토 회원국들을 위한 군사 재정적인 혜택은 누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토의 핵심인 공동방위조약 부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일본, 한국 등이 주요 비나토 동맹국들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킴벌리 치들 미국 비밀경호국 국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경호에 실패했다고 시인한 후 결국 사임했습니다. 미국이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북극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이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힘을 얻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에 충분한 대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22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의원 가운데 2,200명이 넘는 지지를 얻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3,949명 중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단순 과반 1,976명을 훌쩍 넘어선 겁니다.
네. 자, AP통신의 조사 결과는 이 언론사가 진행한 거니까요. 이게 공식 집계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해당 집계는 AP통신이 각 주의 민주당 공개 성명과 개별 대의원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집계한 것인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화상 투표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화상 투표 계획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부터 나왔죠.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22일 기자들에게 다음 달 7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비공식 집계이긴 합니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일단 민주당 안에서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미 나에 대해 신뢰를 나타낸 민주당의 모든 분께 감사한다면서 조만간 공식 후보 지명을 수락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후에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아서 델라웨어주에 있는 이 별장에서 격리해 왔는데요. 23일 오후에 백악관으로 복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해리스 부통령이 델라웨어주 울밍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사퇴 결정이 옳은 일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해리스 부통령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면서 팀원들에게 해리스 부통령을 포용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 후보직 사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민주당의 선대본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캠프 직원들을 격려하며 선거운동에 다시금 박차를 가해 대선에서 승리하자고 호소했는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n the next 106 days, we have work to do. We have doors to knock on. We have people to talk to. We have phone calls to make. And we have an election to win.
네, 해리스 부통령은 앞으로 106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두드려야 할 문이 있고 이야기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걸어야 할 전화가 있고 이겨야 할 승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경쟁 상대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이 검사 시절 모든 종류의 범죄자들을 다뤘다며 나는 트럼프 같은 유형을 잘 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지방검사와 주 법무장관을 지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검사 경력과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을 대조하면서 앞으로 선거운동에서 바로 이 점을 부각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본인을 경제적 기회와 낙태 접근성의 수호자로 묘사하면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내 그 잠재적 경쟁자들의 지지도 받고 있군요.
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해서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제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일제히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의 지지도 나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 하루 만인 22일 침묵을 깨고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펠로시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데요. 펠로시 의원은 오늘 나는 미국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무한한 낙관주의를 토대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면서 해리스에 대한 나의 열렬한 지지는 공식적이고 개인적이며 정치적이라고 바뀌었고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도 23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동 대관식처럼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지지 표명을 미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해리스 부통령에게 지금 선거 자금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을 한 후 24시간 만에 8,100만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네.
88만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후보 출마 후 하루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네.
21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직후 이 캠페인 명칭도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해리스 포 프레지던트라는 이름으로 공식 변경됐는데요. 해리스 선거 캠프에 2만 8천 명이 넘는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등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재선 캠프 때보다 하루 평균 100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로 혼란을 겪었던 민주당이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을 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대선 구도가 대선 100여 일을 앞두고 완전히 재편되면서 트럼프 해리스 대결 구도를 이루게 됐는데요. 네. 78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59살의 이 해리스 부통령은 나이는 물론이고 성별과 인종, 배경까지 확연히 다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누구를 선택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공화당은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39살의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선출한 바 있죠.
네. 트럼프 선거 운동 측은 이제 공격의 대상을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틀고 있겠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선거 운동은 새로운 선거 광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81살인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적, 신체적 노화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명백한 정신적 쇠퇴를 은폐했다면서 카멀라는 이 실패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비밀 경호국 SS의 국장이 사임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물러났습니다. 킴벌리 치틀 미 비밀 경호국 국장이 20일 하원 감독 책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비격 사건은 지난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작전 실패였다고 밝혔습니다. 치틀 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비밀 경호국의 엄숙한 사명은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7월 13일에 우리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청문회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토마스 매튜 크룩스 씨가 쏜 총에 오른쪽 귀를 다쳤습니다. 다행히 이 총알이 이 귀를 스치고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집회 참가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두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크룩스 씨는 유세장에서 약 150m 떨어진 건물의 옥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 무대를 향해 최소 8발의 총알을 쐈는데요. 당시 비밀 경호국은 크룩스 씨를 발견하고도 총격대까지 약 20분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23일 하원 청문회가 바로 그런 점을 다룬 거죠?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탁 트인 시야를 가진 유세장 인근 창고 건물의 옥상에 왜 비밀 경호국 요원들을 배치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요.
네.
치틀 국장이 이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치틀 국장은 총격범이 집회 전에 의심스러운 인물로 확인됐지만 무기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세장 근처에 의심스러운 인물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유세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도 치틀 국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부 사항을 말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 총격범이 올라갔던 건물은 비밀경호국의 그 감시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건가요?
네, 해당 건물은 비밀경호국이 보안 경례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 경찰이 순찰했는데요.
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창고 건물 인근에 순찰차를 배치할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밀경호국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날 13일 전반적인 경호 인력이 부족했던 겁니까?
뭐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치틀 국장은 그날 배정된 요원 수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치틀 국장은 또 트럼프의 경호팀이 13일 집회에서 추가 보호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공개 행사에서 추가 보안을 요청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청문회에서 여러 의원이 치틀 국장의 사임을 요구했었다고요.
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치틀 국장이 사임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면서 치틀 국장은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치틀 국장은 비밀경호국 국장으로서 모든 보안 실수에 책임을 질 것이고 7월 13일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자신에 대한 사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치틀 국장은 자신이 현재 비밀 경호국을 이끄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치틀 국장이 사임을 했습니다.
네, 치틀 국장이 23일 비밀 경호국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사임을 알렸는데요. 치틀 국장은 이 이메일에서 자신이 보안 실패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국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북극 정책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북극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국방부가 이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북극에서는 전략이 전술로 급격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가 독특한 북극 환경에 맞는 훈련과 장비, 작전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임무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 궁금하네요.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전략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새 전략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감시와 정보 역량을 극한의 기온 영향을 받는 북극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의 적대 세력의 활동을 더 잘 포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상 기반 감지 체제와 우주 기반 감지 체제 그리고 장거리 레이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새 계획은 또한 무인 항공 정찰 역량과 통신 역량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의 그 기술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니죠?
네. 미국은 이미 북극 지역 역량 확대를 위해서 수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네.
하지만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이 힉스 부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새 전략은 냉전 시대 구축된 북극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혹독한 환경과 투자 부족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영구 동토층 해빙과 해안 침식으로 인해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이렇게 새로운 북극 전략을 내놓은 배경이요. 단지 뭐 인프라 개선 때문만은 아니라면서요.
네. 힉스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매우 눈에 띄고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북극 전역의 인프라에 계속 투자해왔다고 말했는데요. 또 우리는 중국의 활동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소위 연구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항상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극에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 협력이 커지고 있다는 징후도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두 나라가 작년 8월에 알래스카 알루션 열도 부근에서 합동 해군 순찰을 실시했는데요.
네.
이에 미국은 예방 조처로 해군 구축함 4척과 정찰기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이 확대하는 걸 보고 있다며 특히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한다는 방침인가요?
지역 감시를 확대함과 더불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행히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해서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북극 지역 국가들이 서방 동맹에 속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나토를 비롯한 동맹과 군사 훈련 등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주민 소환을 하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런 절차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주민 소환의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주민 소환 절차는 세부 내용에 있어 주별로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미 주의회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소환 청원 회람을 신청합니다. 다음 소환 청원을 회람하고 지정된 기간에 특정한 수의 서명을 모읍니다. 이어 서명 확인을 위해 선거 당국 관리들에게 청원을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의 유효한 서명이 제출되면 소환 투표를 합니다.
People trying to remove Wisconsin Governor Scott Walker from office say they have enough signatures to force a recall election. Organizers have spent the past
대부분의 주에서는 등록된 유권자라면 누구도 어떤 이유에서든 주민 소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개 주에서는 특정한 근거를 요구합니다. 가령 알래스카주는 적합성 결여나 무능 그리고 직무 태만이나 부패를 근거로 요구합니다. 주민 소환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수는 많은 경우에 주민 발의한 투표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를 가능케 하는 서명수는 일반적으로 소환 대상 직위에 대한 지난 선거에서의 투표율에 준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는 유권자 수나 다른 숫자에 기반한 공식을 적용합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는 7개 주에서 소환 투표와 동시에 소환 대상 직위에 승계자를 뽑는 선거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령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 소환 투표지에 두 가지 항목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소환 대상 관리를 해임할지 묻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누구를 승계자로 할지 투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일 과반이 처음 질문에 찬성하면 해당 관리가 해임되며 승계자가 투표지 두 번째 항목을 통해 선출됩니다. 만약 과반 유권자가 해임에 반대하면 해당 관리는 자리를 유지하고 두 번째 투표 결과는 효력을 잃습니다. 12개 주와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 주민 소환에서는 투표지에 소환 대상 관리를 해임할 것인지 묻는 항목만 들어갑니다. 만일 과반 유권자가 해임에 찬성하면 해당 직위가 공석으로 선포되고 특별선거나 법이 지정한 다른 방법으로 이 자리를 채웁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주민 소환 제도의 절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2년 제3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1961년 1월까지 8년 동안 두 차례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1955년 9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심장마비를 겪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다시 해도 좋을 만큼 아주 건강하다며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경쟁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애들라이 스티븐슨이었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 결과 아이젠하워 후보가 스티븐슨 후보보다 거의 천만 표나 더 얻었습니다. 이는 1952년 선거 때보다 더 큰 승리였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57년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올려 우주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는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공산주의 정부를 세웠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많은 백인이 학교에서 인종 분리를 끝내려는 대법원의 결정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불황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임기 동안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인기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 여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 참석한 대의원들은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할 걸 우려했습니다. 공화당은 가능하다면 가장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많은 공화당원이 리처드 닉슨 부통령이 가장 강력한 공화당 후보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행정부 8년 동안 부통령이었고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모두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닉슨 후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심각한 병을 앓았을 때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대행하면서 미국을 이끄는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가졌습니다. 닉슨 부통령은 남미 순방 중에 과격한 군중을 만났을 때도 강인한 모습으로 대처하며 지도력을 보였습니다. 닉슨 부통령은 소련 방문 중에 소련 지도자 흐르쇼프와 가진 비공식 토론에서 미국을 옹호하면서 미국인의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에 나갈 공화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리처드 닉슨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넬슨 록펠러 뉴욕 주지사였습니다. 록펠러 주지사는 미국 최고 부유층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닉슨 후보는 공화당 대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쉽게 승리했습니다. 대의원들은 1차 투표에서 닉슨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닉슨 후보는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한 다음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경선은 경쟁이 훨씬 더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큰 어려움 없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휴버리 험프리 상원의원과 매사추세츠주의 존 F. 케네디 상원의원도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휴버트 험프리 후보는 세 차례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3선 의원이었습니다. 험프리 의원은 민권과 평화,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험프리 후보에 맞서는 주요 경선 후보는 매사추세츠주의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케네디 후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영웅이었죠. 케네디 후보는 외모가 뛰어났고 43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후보는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청교도가 세운 나라로 불리는 미국에서 아직 가톨릭 신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고 휴버트 험프리 후보와 존 F. 케네디 후보는 각 주에서 지역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선거를 치르는 목적은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존 F. 케네디 후보는 중요한 위스콘신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위스콘신주에서도 개신교 주민이 많은 지역은 케네디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케네디 후보가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유권자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예비선거 전날 밤, 케네디 후보는 자신의 종교에 관해 설득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미친 듯이 크게 흥분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David has been running around all day like a chicken with its head cut off.
He's stressed out. But I wonder, does that really happen with chickens?
It's true. My grandfather had a chicken farm. When they cut off the chicken's head, it ran around for a while without a head.
That's bizarre.
It was shocking and quite memorable. I don't think David can survive without the boss finding out.
We will see when his chickens come home to roost.
Well, he's been leaving early every day. David has been running around all day like a chicken with its head cut off.
데이빗은 하루 종일 미친 듯 뛰어다니고 있어요.
Like a chicken, 치킨 같아요. With its head cut off.
머리가 잘린 닭처럼. 그러니까 미쳐 날뛰는 그런 뜻입니다.
He's stressed out. But I wonder, does that really happen with chickens?
그는 스트레스로 지친 상태예요. 그런데 닭이 정말 그래요?
It's true. My grandfather had a chicken farm. When they cut off the chicken's head, it ran around for a while without a head.
사실입니다. 할아버지가 닭 농장을 소유했었는데 닭이 머리가 잘렸을 때 닭들은 잠시 머리 없이 농장을 뛰어다녔어요.
That's bizarre.
기괴하네요.
It was shocking and quite memorable.
쇼킹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었죠.
I don't think David can survive without the boss finding out.
보스가 알아차리지 않고 데이빗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We will see when his chickens come home to roost.
나쁜 행동은 다시 돌아와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괴롭히죠.
Your chickens have come home to roost. For a chicken, to roost means to settle down, for rest or sleep.
닭들에게 to roost, 휴식을 취하는 것의 뜻은 잠을 자거나 쉬는 것을 뜻합니다.
For us, however, The expression is not at all restful.
우리에게 그러나 이 표현은 쉬는 게 전혀 아닙니다.
When our chickens come home to roost, it means our past mistakes or wrongdoings have come back to cause us problems.
When our chickens come home to roost, 닭들이 집에 쉬러 돌아온다는 뜻은 과거의 실수들과 잘못들이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니까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란 말입니다.
Well, he's been leaving early every day.
네, 그는 매일 일찍 퇴근했어요.
This expression is also used another way. Bad things might happen to you if you wish for bad things to happen to others.
Chickens come home to roost. 또 이 표현 chickens come home to roost는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 나에게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When used this way, we say curses like chickens come home to roost. A curse is like a wish for something bad to happen to someone else.
저주는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는 거죠.
Let's say two friends named Karen and Daniel have a falling out, a big fight.
Karen과 Daniel이라는 친구가 큰 싸움으로 멀어지게 된 상황을 말해보죠.
I hope Karen loses her job or something else really bad happens to her.
Karen이 직장을 잃든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You should be careful what you hope for. You know, curses, like chickens, come home to roost.
너는 네가 어떤 것을 바랄 때 조심해야 한다. 저주는 닭들과 같지. Come home to roost.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광분한 상태를 표현하는 like a chicken with its head cut off. 자업자득, chickens come home to roost.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신이 받는다. 치킨이 들어간 두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